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한 미국 국무부의 테러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국 대화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관영 주선중앙통신에 실린 문답에서 최근 미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것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단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테러 지원국 감투로 계속 씌워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화 상대방인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오늘 시리아 북부 지역을 합동 순찰했습니다. 두 나라 군이 이 지역을 함께 순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면서 러시아군과 해당 지역을 합동 순찰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두 나라 군은 이날 시리아 코반이 동쪽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터키군 장갑 차량들이 순찰을 위해 시리아 쪽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사경찰은 합동 순찰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코바니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 반군이 안전지대 안에서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았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핵 합의를 부분적으로 무력화하는 추가 조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TV 연설에서 내일 포르도 농축시설에 원심불리기 약 1000기에 가스를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심불리기에 가스를 넣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나탄즈 시설에서만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란은 어제도 기존 원심불리기 가동을 배가하고 신형 원심불리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상하이에서 람 장관을 만나 홍콩 소유 사태와 관련해 지난 5개월에 걸친 홍콩 당국의 노력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여전히 홍콩이 당면한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폭력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것이 홍콩의 광범위한 민중 복지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절대 흔들림 없이 이를 견지해야 한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 법안을 계기로 지난 22주 동안 민주화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중국과 많은 경제문화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불가역성이 포함된 협약에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상하이에 도착해 중국 정부가 개최하는 제2회 국제수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 프랑스 관리는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탈퇴에 유감을 나타내고 미국의 결정으로 프랑스와 중국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한다고 어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이 협정이 미국 사업체와 납세자, 노동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부담을 주는 반면 다른 나라에는 부당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약 200개 나라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 의회 안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연말 이전에 비핵화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U.S. and North Korea are very far apart on an agreement for denuclearization.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세 건의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막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4, 5도 정도 더 내려가는 곳이 많고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안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 전략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스카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데 대한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At some point, you have to say, "Gosh, are they going to ever do anything?" I'm always appreciative.
스쿼드 의원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VOA에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결단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여태껏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활동도 계속되고 있어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스쿼드 의원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던 지난 4월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해온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시험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지속적인 공격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에 다시 전념하고 의회는 추가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약 5개월 전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다음 단계를 거론해왔습니다.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t some point we have to say they're not going to do it and then we have to decide what to do. But again, I don't fault the administration.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강력한 추가 제재 부과와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 중단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28일 VOA에 미국은 미북 협상의 플랜 B, 즉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시리아와 터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으로 인해 북한과 같은 다른 문제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esident's recent moves in
이어 빠른 시일 내 북한과 대화를 갖게 되길 기대하지만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과 대화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현 대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민주당은 너무 많이 대화한다고 비난했다가 또 충분치 않다고 비난한다며 북한과의 현 대화는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blame for talking too much and not enough, and you know, in my opinion, it's more of a Goldilocks thing. I think it's just right.
또 미북 협상에 플랜 B는 없을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플랜 B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물론 특히 북한도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창은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한 다음 단계는 미국의 발상 전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김정은이 비핵화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비핵화 조치 불이행 시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a permanent peace deal. I think that would...
로칸나 의원은 또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추가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칸나 의원의 이런 견해는 사전 준비 없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Unless there is a preparation, which I've always said, you need solid preparation before.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메넨 대즈 의원은 확실한 사전 준비 없는 추가 정상회담은 적절치 않다며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으면서 어떻게 추가 정상회담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연말 이전에 비핵화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안성윤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두 달 남은 2019년 안에 미북 정상회담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북한과 큰 변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North Korea are very far apart on an agreement for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 has said over and over again.
세이머 전 조정관이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합의에 대한 미북 간 간격이 상당하고 북한인 실무협상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양보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상대로 보고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이는 미국의 현 입장과 극명이 다른 만큼 양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또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응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거듭 상기시키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자신들이 미북 협상에서 운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 대선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Hinting at is not only this end of year deadline when they may take more dire though unspecified actions.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을 현 행정부의 최대 외교업적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대선을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라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북 간 현 상태 상당히 만족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카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already a big achievement because of the test moratorium. So I think Trump is very happy with the status quo. He doesn't feel that any further progress is necessary.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실험 중단을 대북 정책의 큰 성과로 보고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외교 정책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 세이머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반면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case when American presidents are in domestic trouble or wildly unpopular, they turn to foreign policy to try to change the channel on the news, change the narrative.
국내 문제를 겪거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미국 대통령은 화제를 바꾸기 위해 외교 정책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럴 경우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한과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정원의 이번 평가는 미북 간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희망 섞인 바람으로 보인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Of cour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 regular contact with the U.S. and with North Korea. 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have information that I don't have to lead them to believe that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정례적 연락이 오가는 만큼 실무 협상과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협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한국 정부의 희망이 담긴 것일 수 있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서울에서는 5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영내 다자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다자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구적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lso the essence of the 2005 September Sixth Party Joint Statement, which bound Washington and Pyongyang to quote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
시걸 국장은 5일 동북아 평화 번영이란 주제로 열린 2019 동북아 평화 협력 포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인 관계를 원한다며 이는 미북 동맹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영내 관련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남북, 북일 관계의 정상화, 북한 경제 정상화, 지역 안보 구축, 한반도 핵무기 자유지대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six-party regional security council would be one useful arrangement. Perhap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regional security arrangements for peace is a nuclear weapons-free zone.
시걸 국장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선 상호 억지가 필요하다며 이는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나카 이토시 일본 종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북한의 탈핵화 이후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하며 과거 6자회담이 탈핵화 회담이었다면 새로운 6자회담의 목표는 지역 내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are going to talk about is beyond denuclearization. Only when we talk beyond denuclearization, we will be able to resolve the question of denuclearization.
히토시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배를 탄 상호 의존적 관계라며 양국 간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현재의 두 나라 갈등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7년 미북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가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안보 위협과 위기를 평화 구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협상과 평화조약은 일회성 빅딜이 아닌 비핵화와 군사 문제, 경제,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자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안톤 클로코프 에너지 안보 연구소장도 현재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다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자는 물론 3자, 다자 협상이 중요하며 여기에서도 미북 간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롱잉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6년 전 시작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BRI가 역내 성공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원한다면 북한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중일 협력과 북한 문제 해결, 시너지 효과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3건의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관련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이 지난 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채택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77 votes in favor, 1 against, 4 abstain.
제1위원회 위원장인 사차 세르히오 유렌티 솔리즈 유엔 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결의안이 찬성 177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미국과 인도, 시리아, 모리셔스 등 4개국이 기권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주도한 이 결의는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육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대화와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이날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33표, 반대 7표, 기권 20표로 채택됐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이 결의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찬성 133표, 반대 1표, 기권 29표로 채택됐습니다. 이집트가 주도한 이 결의는 북한 정부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표결에 앞서 관련 결의안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severely distorts the essence of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이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근본 원인과 현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공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이 결의안은 대결만 부추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이 주도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도덕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참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이집트가 주도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 등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 자유지대 창설과 확대는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는 오는 12월 본회의를 열어 이번에 1위원회를 통과한 북핵 관련 결의들을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다룬 첫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불법 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영내 국가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4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가치를 공유한 영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 과제로 북한의 핵과 불법 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꼽았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문건입니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고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영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는 금품, 지적 재산권, 기타 민감 정보의 탈취를 지적하고 대표적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영내 국가들의 사이버 전략과 법체계 지원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네트워크 방어 역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대북 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육해상, 공항의 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병행하고 있고 합법적 국제무역의 안전과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 선박회사, 선원, 시설관리원의 대처 역량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획정한 남해 구단선을 터무니없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역사 지리적 가치도 없고 영내 국가들의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영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수세대 동안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 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첫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과 타이완의 책임자, 또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10개 나라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규모 사이버 안보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레이먼드 그린 국장대행은 4일 개막 행사에서 타이완과의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 5일 일정으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기간 중 이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미국 정부 주도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며 나머지 기간에는 해킹 대응 교육과 금융범죄 관련 실전 사이버 훈련 등이 실시됩니다. 타이베이의 마이크로소프트 타이완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양국 책임자와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 나라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린 국장대행은 사이버 위협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국장대행은 특히 가장 큰 위협은 적군의 해안 상륙이 아니라 열린 사회와 인터넷을 악용해 산업과 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국들이 사이버 방어 능력을 키우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훈련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국장대행은 이어 악성 행위자들은 우리의 산업, 민주적인 기관들, 그리고 금융시스템, 전기통신망 등을 포함한 핵심 사회기반 시설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아 연구원은 이번 훈련이 특별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 실시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ere really hasn't been this like multilateral like cyber defense like cooperation from like different governments coming together specifically against North Korea.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처럼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한 점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매튜아 연구원은 또 다양한 악성 소프트웨어와 공격 대상들의 위험과 관련해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특히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흥웨이 타이완 행정원 정보통신안전처 처장은 타이완 정부부처는 지난해 매월 평균 약 3천만 번의 해외 해킹 공격을 받았다며 이 중 절반은 중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린 국장대행은 미국과 타이완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 국장대행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의 위협 정보 실시간 공유 플랫폼인 AIS에 타이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가 선박 해체 작업장에 위치한 인도의 항구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YG 어네스토를 견인하고 있는 싱가포르 선적의 셀비스로이호는 4일 최초 목적지였던 싱가포르 항에 도착한 뒤 목적지를 인도의 알랑항으로 변경해 5일 다시 출항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셀비스로이호의 알랑항 도착 시점을 18일로 예상했습니다. 알랑항은 세계 최대 선박 해체 작업장이 있는 곳으로 선박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선박을 고철 처리할 땐 폐유 처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많아서 비용이 저렴한 서아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YG 어네스토는 당초 알려진 대로 인도에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서 지난 5월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항으로 이동했던 YG 어네스토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됐으며 지난달 7일부터 셀비스로이호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습니다. 선박업계에 따르면 최근 YG 어네스토와 비슷한 크기의 선박이 고철값으로 1톤에 360에서 37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17,000톤에 달하는 YG 어네스토의 가치는 600만 달러 이상이지만 이동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됐을 것으로 선박업계 관계자는 추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가 최근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것을 환영한다며 미한일 3자 협력과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이는 한일 양자 군사관계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한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20일도 남지 않은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어떤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의해 제공된 메커니즘을 통해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일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월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 공유 사례를 가리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은 이 같은 중요한 협력을 한일관계 긍정적 발전으로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이견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고 두 동맹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이 결속과 우정을 다지며 함께 일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해지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우리가 공동의 영내 도전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관계와 삼자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 선박들의 운항 횟수가 계속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선박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올해 전 세계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40여 척에 불과했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일 사이 안전검사 대상 북한 선박은 모두 46척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사를 받은 70척보다 24척 줄어든 것으로 200여 척이 검사를 받았던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약 80% 줄어든 수치입니다. 북한 선박은 안전검사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0년 74척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 2006년엔 검사 대상 선박이 271척에 달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06척과 226척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168척으로 줄었고 2018년엔 70척으로 급감했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사실상 가장 낮은 검사 횟수를 기록한 겁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든 건 해외 항구로 운항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도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북한과 다른 나라 선박들을 포함한 전체 선박에 대한 검사 횟수를 놓고 보면 올해와 지난해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 전체 46번의 검사 중 24번이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중국 다린항은 19번으로 두 번째로 검사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 나홋카항과 중국 레닌강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선박이 검사를 받은 해외 항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 다렌과 레닌강 등 네 곳이 전부입니다. 북한 선박 200여 척이 검사 대상으로 올랐던 과거의 경우 수십 개 항구에서 안전검사가 실시됐고 이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 항구들도 종종 포함됐었습니다. 한편 공식 안전검사를 통한 북한 선박의 운항이 급감했는데도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통해선 북한 선박이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앞서 BOA는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 등의 자료를 분석해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 올해 대형 선박들이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유조선이 70차례나 남포와 청진 등 북한 항구에 직접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발표한 대북 제재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선 등의 석탄을 옮겨 싣는 장면을 공개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도 계속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비자 없이 여권으로만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39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의 다국적 법률 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2019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여권 순위는 레바논과 함께 공동 100입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101위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한 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 순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개 조사 대상국 중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네팔과 리비아, 수단, 예멘 등 10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전 비자 없이 북한 여권으로만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39개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16개 나라로 가장 많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 아시아 8개국, 사모아와 투발루 등 오세아니아 6개국 등입니다. 북한 여권의 영향력은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캐나다 금융업체인 아톤 캐피털이 올해 발표한 2019 여권지수의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순위에서 북한은 199개국 가운데 187위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보다 방문 가능 국가 수가 적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소말리아 등 9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헨리 앤 파트너스 여권지수에서 여권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총 190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88개 나라로 독일과 공동 2위, 미국은 184개 나라로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71개국으로 공동 72위를 차지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또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4단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5일 미국 각 지역에서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시장 등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화민주 양당의 민심 향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미국 정부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4일 유엔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이날을 기해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좀 오래 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 탈퇴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오늘 다시 이렇게 탈퇴한다고 말한 특별한 의미가 어떤 건가요?
네,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규정에 따라 전에는 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효됐는데요.
네.
이 협정에 따르면 어떤 가입국도 첫 3년 동안은 탈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 11월 4일은 협정 발효 3년째가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탈퇴가 가능해지자마자 유엔에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통보하는 것으로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탈퇴를 한다고 통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군요. 이게 가능한 시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최종 탈퇴까지는 1년이 더 걸리게 되는데요. 모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미국은 내년 11월 4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3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대선 공약의 하나로 내세워왔고요.
예.
또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은 또 과장된 허구라면서 이에 관한 대응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직접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017년 6월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할 거라고 직접 선언했는데요.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미국민의 삶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면서 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미국의 불이익만 가져다 준다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대신 미국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조건의 새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소식의 중심되는 내용이죠. 파리기후협정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 체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정입니다.
네.
기존의 UN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건데요. 미국과 187개국이 참여해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협정입니다.
네, 이 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정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는데요.
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한국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섭씨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의제로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을 좀 볼까요?
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연방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를 포기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리 팔머 하원 의원은 실제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할 적기라면서 이번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핵합의 이행 수준을 더 낮추기로 발표를 했네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5일 이란의 핵합의 이행 수준을 더 낮추는 4단계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예.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6일부터 새로운 조처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합의 이행 수준을 더 낮춘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인가요?
네, 6일부터 이 포르도 핵시설에 있는 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6불화 우라늄 기체를 주입하라고 원자력청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로하니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또 다른 핵합의 당사국들인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데 따른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우라늄 기체를 주입하는 게 이게 이란 핵합의 위반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이란이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고 그리고 독일하고 지난 2015년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은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나탄즈로 제한돼 있고요. 이 포르도 핵시설에서는 이런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포르도 핵시설 세계 공개된 게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네, 이 포르도는 이란 중부 테헤란 남쪽 산악지대 지하에 있는데요.
네.
이란은 지난 2009년에야 서방 국가들의 압력 속에 이 포르도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포르도는 3천 개 가까운 핵연료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현재 포르도 핵시설은 이란 핵기업 합의에 따라서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포르도와 그곳의 원심 분리기들에 대한 그들의 민감함을 알고 있다면서 보르도에서 다시 핵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란 핵 합의에 따르면은 그 포르도 핵 시설의 원심 분리기 모델도 지금 제한이 된 상태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포르도 핵 시설의 원심 분리기는 1044개로 예. 초기 모델인 IR 원형입니다. 이들 원심 분리기에는 우라늄 기체를 주입하면 안 되고
네.
또 2031년까지는 농축 관련 활동이나 연구 개발도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신형 원심 분리기 수도 지금 늘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이 전날 4일 IR-1보다 성능이 더 좋은 IR-6형 원심 분리기를 3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네.
우라늄 기체를 주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전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하루 450g에서 5kg으로 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현재 약 500kg의 전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핵 합의는 이란의 전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30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하니 대통령과 살레히 청장 모두 구체적인 우라늄 활동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살레히 청장은 또 이란 과학자들이 IR-1보다 50배나 더 빠른 IR-9형도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지금 4단계 조치란 말이죠. 그동안 단계별로 이란이 핵 합의 이행 수준을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 1년 만인 지난 5월 1단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이행했고요.
예.
또 2단계 조처로 지난 7월 초에 우라늄 농축의 상한선을 높여서 4.5%까지 올렸습니다. 이 핵 합의 규정은 3.67%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또 3단계 조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핵 합의에서 제한하고 있는 원심 분리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고요.
예.
핵 합의 국가들은 유럽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4단계 조처 들어갈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란의 4단계 조처 시행 발표와 함께 미국에서는 또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전날 4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 한 명하고 비서실장 또 이란의 사법부 수장 등 이란인 9명의 제재 조처를 가한다고 밝혔는데요. 폭탄 테러와 고문, 살해, 민간인 탄압 등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각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각 지역에서 5일 주지사와 주의원, 시장 등을 뽑습니다. 다른 나라로 치자면은 지방선거 격인데요.
네.
주지사와 주의원들이 어느 당에서 많이 나오느냐를 보면 내년 대선을 앞둔 각 지역 민심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민주 양당의 중앙 지도부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뭐 지방선거 격이긴 합니다만 중앙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큰 힘을 들이는 그런 선거죠.
예,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속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예.
4일 켄터키주 렉싱턴 유세에서 맷 베빈 주지사를 연단에 세워서 재선시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네.
베빈 주지사가 재임 중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등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고 강조했고요. 제대 군인이자 성공한 사업가 출신으로서 경험을 활용해서 켄터키를 계속 번창하게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정도면 이게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켄터키 출신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 도 참가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유세와 트위터 등을 통해서 각 지역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미시시피주 유세에서 테이트 리브스 공화당 주지사 후보와 함께 연설했는데요. 리브스 후보는 현 부지사입니다.
네, 켄터키와 미시시피 지역에서 민주당 주지사 후보도 있죠. 누굽니까?
예, 켄터키에서는 민주당의 앤디 비셔 주 법무장관이 베빈 주지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막상막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미시시피에서는 민주당의 짐 후드 주 법무장관이 리브스 부지사와 격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더 주목받는 선거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네,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 주목되는데요.
예.
버지니아는 백악관과 연방의사당이 있는 수도 워싱턴 DC에 인접한 지역이죠.
예.
현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의회 상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주의회 의석 구조의 반전을 노리고 있고요.
예.
공화당은 또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뽑는 지역도 있죠. 있죠.
네,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대도시 시장도 이번에 새로 뽑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첫 흑인 여성 시장인 민주당 소속 런던 브리드 시장의 재선을 노리고 있고요.
네.
브리드 시장은 작년에 애드리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서 재선이 유력한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일찌감치 브리드 시장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다른 지역의 선거 상황도 몇 군데 좀 짚어볼까요?
네, 중소도시 중에는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선거가 주목되는데요.
네.
이곳은 피트 부티지지 현 시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하면서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제임스 멀리 멀러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공립학교 교사인 션 해스 후보가 공화당 소속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주민 발의안 형태로 지역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투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뉴욕시에서는 내년 시장 선거와 시의회 선거 투표 방식을 바꿀지 이번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후보 한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후보의 1위를 찍고 그다음에 2위 또 3위를 찍는 식으로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예.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는 건가요?
네, 서부 태평양 해안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지역 공무원이 나 주립학교 교직원을 고용할 때 소수계 우대 정책을 다시 도입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 제도는 지난 1998년 투표를 통해서 중단됐는데요. 주정부 각급 기관에 인종 다양성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올해 초 주의회가 재도입을 의결했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붙인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남부지역은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평안남도 지역은 아침 기온이 4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고 낮 기온도 3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도, 낮 최고 13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15도. 남부 아침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3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역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6도 정도가 더 내려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6도, 개성 아침 최저 2도, 낮에 15도입니다. 사리원도 아침에는 1도, 낮 최고 기온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함흥과 장진, 풍산, 김영권, 원산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4도, 낮 최고 16도, 원산 아침 기온 6도, 낮 최고 16도, 청진 아침 기온 1도입니다. 낮에는 12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4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먼 바다에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한 미국 국무부의 테러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북 대화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문답에서 최근 미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것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단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테러 지원국 감투를 계속 쉬어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맺은 핵합의를 부분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처를 추가로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TV 연설에서 내일 포르도 농축시설에 원심불리기 약 1000기에 가스를 주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불리기에 가스를 넣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지난 2015년에 체결한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란 핵합의가 단계적으로 무력화되는 데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러시아는 핵합의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날 이란 정부에 핵합의 무력화 조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프랑스는 핵합의를 그대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오늘 시리아 북부 지역을 합동 순찰했습니다. 두 나라군이 이 지역을 함께 순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면서 러시아군과 해당 지역을 합동 순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나라군은 이날 시리아 코바니 동쪽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터키군 장갑차들이 순찰을 위해 러시아 쪽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합동 순찰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코바니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늘 쿠르드 반군이 안전지대 안에서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상하이에서 람 장관을 만나 홍콩 소요 사태와 관련해 지난 5개월에 걸친 홍콩 당국의 노력을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여전히 홍콩이 단면한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또 폭력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것이 홍콩의 광범위한 민중 복지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절대 흔들림 없이 이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 법안을 계기로 지난 22주 동안 민주화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시위대는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한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최근 사망한 이슬람 무장조직 IS 지도자의 누나를 체포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어제 시리아 북동부 아자지에서 올해 65살인 라스미야 아와드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와드 씨는 지난 10월 27일 미군 특수부대 습격을 받자 자폭한 IS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친누나입니다. 터키 정부는 아와드 씨가 IS 운영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와드 씨가 정보의 금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와드 씨는 현재 터키 정부의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공보실은 아와드 씨 체포가 대테러 작전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한다고 어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이 협정이 미국 사업체와 납세자, 노동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부담을 주는 반면 다른 나라에는 부당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약 200개 나라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